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창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그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자가히 따르니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사진을 찍는 기술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기에서 초점을 맞춘 그 대상은 선명하게 나오고 그 배경은 모두 뿌옇게 나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아웃포커싱은 초점을 맞춘 대상만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보통 인물 사진을 찍을 때나 부각하고 싶은 사진을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초점을 맞춘 대상과 그것을 제외한 초점 외에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지는 아웃포커싱은 사진의 기술이기 이전에 우리의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을 들어가지고 내 손에 있는 손금을 보게 되면 손금 외에 있는 모든 배경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손금을 보지 않고 손 너머의 강단 앞에 십자가를 보게 되면 비록 내 손은 흐리게 보이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예배당과 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손 바닥이 보일 수도 있고 십자가, 내가 있는 공간인 예배당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눈앞에 손바닥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 강단 앞에 십자가가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듯이 사람이 재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주 오해하지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둘 다 초점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재물에 먼저 초점을 좀 맞춰서 이 벌게 된 모든 재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용납해 주시지요.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인생 중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국교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하나의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보통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 네,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령아, 너는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단다. 와우,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라니요. 정말 모태신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면 모태신앙의 신앙의 연륜은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태신앙을 가리켜 못된 신앙이다 라고 자조하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그 교회에 다닌 횟수보다도 내 신앙의 깊이는 그와 같이 깊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여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초점을 늘 나의 손 앞에 있는 일에만 맞추었지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맞추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에는 늘 눈앞에 바쁘고 급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고 눈앞에 손바닥에 초점을 맞추고 살려 하는 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늘 아웃포커싱의 배경이 되어 흐리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게 초점 밖에 뿌연 배경 속에 하나님을 둔 채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한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께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신앙생활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동안 나의 생명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야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은 그 부제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 죽음을 피해 도망하던 때였고 두 번째는 아들인 압살롬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도망하던 길에 유다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시편 63편 11절에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근거하여서 다윗이 왕이었다가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며 유다 광야에 있는 때에 지은 시가 시편 63편이라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하지요. 다윗을 유다 광야로 내몬 그이는 그이 압살롬은 다름 아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땅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였지만 내면의 아픔을 가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 성경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인 암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인 길르압,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학깃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아비아달의 아들인 스바디아, 에글라의 소생이었던 이드르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사무엘하 3장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여섯 명의 아들의 어머니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왕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거리감만큼 또한 왕권을 향한 욕망도 이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의 거리를 부추겼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이후 다윗의 인생의 아들들로 인해서 펼쳐질 오묘한 인생에 대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나라가 강건하여 진 후에 다윗 삶의 치명적인 사건들이 하나씩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왕 자신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자에서 그의 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다윗은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은 그 이후에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눈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자신의 힘으로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암눈은 사랑을 운운했지만 누이인 다말과 힘으로 동침하고 동침한 이후 즉시 그를 미워하여 쫓아내는 과정은 참으로 폭력적이고도 파괴적인 모습입니다. 암논의 다말을 향한 성폭력은 다말 한 사람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의 마음까지 파괴하였습니다. 암논의 폭력으로 희생당한 누이 다말을 보면서 압살롬은 분노하였고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2년 동안 이글거리며 내 누이 다말을 폭력으로 취한 그 암논을 죽이겠노라라는 사리로 번져갑니다. 2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운 압살롬은 2년 후에 당시의 축제처럼 벌어졌던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며 다윗의 모든 아들들, 그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말보다 힘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힘없는 다말을 마음대로 취했던 그 암논의 폭력은 다말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압살롬에게 옮겨가 다시 화살이 되어 암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이 신앙의 귀감으로 여겨 담고 싶어하는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의 집안의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자 행했던 폭력에 우리아가 죽었고 그 폭력은 다시 암논에게로 이어져 다말을 파괴했고 암논의 폭력은 압살론에게 이어져 다시 암논을 죽이기에 이르는 폭력의 순환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슴을 후비고 돌아오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서 춤추고 또 춤추며 생명들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칼의 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5년 후에 압살롬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3절이 그 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이 첫째 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구술당에 피해 있던 압살롬을 소환해서 5년 만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재회를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립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보고 왕좌에 앉아있지 못하고 가슴을 붙들고 뛰쳐내려가 압살롬에게 입맞춥니다. 마치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향해 달려가 다윗은 그에게 입맞춥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회후하고 난 이후 압살롬은 아버지의 입맞춤과 아버지의 얼싸안음이 무색하게 이후 4년 동안 치밀하게 반란을 계획합니다. 그술왕 달메이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기도 했던 압살롬은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죽고 없었기에 더욱 왕좌를 향한 권력의 욕망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번듯하게 살아있는 그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왕은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는데 성경은 압살롬의 이러한 행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훔치니라. 거짓된 호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4년 동안 치밀하게 반란을 계획한 압살롬은 4년째 되던 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으로 그 반란의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압살롬의 왕권 쟁탈은 성공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을 향하여 달려가 입맞춤한 지 정확하게 4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은 그 일로 다윗이 어찌하였는지를 증언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들인데 그래도 믿고 받아들이고 입맞추고 수용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들, 아니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권을 탈환하겠다는 아들 앞에 다윗은 무력하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유다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시편 63편이 시작됩니다. 유다 광야에서 다윗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은 유다 광야가 아니라 다윗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거두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리아를 폭력적으로 죽인 결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칼날은 암논과 압살롬을 거쳐 결국 다윗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칼날은 다윗을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로 몰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돌아온 그 칼날을 피해서 지금 서 있는 그 유다 광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채 나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살아온 다윗의 현 주소이며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몸으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무려 1절과 2절 이 짧은 문장 안에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8번이나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기도는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만 목놓아 부르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그 황폐한 땅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손 앞에 맞춰져 있던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마르고 황폐한 땅이 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의 생명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다윗은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유다 광야 땅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평화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믿어지지 않지만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에서 마르고 황폐한 인간 다윗이 하나님께 그 생명의 초점을 맞추었을 때 시작된 노래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름지고 골수를 먹은 것과 같이 만족합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불과 한 절 앞에서 여덟 번이나 주님을 애타게 부르면서 주님, 주님, 주님 갈급했던 다윗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시편은 기도이고 또 시이기 때문에 시편의 그 절과 절 사이에는 단지 성경 안에 보이는 그 작은 3mm 또는 4mm의 간격보다 넓고 깊은 심연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단 한 시간 만에 또는 단 두 시간 만에 한 번의 기도를 한 다음에 써낸 시편이 아닌 그의 오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아픔과 바램들이 그 행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그 갈망을 넘어 3절에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찬양에 이르기까지에도 결코 글씨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과 다윗만의 깊은 심연, 그 만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심연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편에 구구절절히 기록해 두지 않으신 것은 그 심연은 참여함으로써만, 경험함으로써만 진정 내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경험하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는 그렇게 하나님께 생명의 초점을 맞춘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이,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의 심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다윗의 생명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새로운 의미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나의 생명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나의 생명, 나의 오늘, 나의 하루는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리지만 나의 생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깃들 때에 나의 생명과 하루는 새로운 의미로 비로소 거듭납니다. 주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명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생명은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에 상관없이 새로운 의미로 영원에 잇대어진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고라 자손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다윗 시대 말미에 다윗왕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까닭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상당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는 보이는 건축물 준비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람들의 준비 또한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 레위인을 다시 바로 세우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제사드리는 사람일 것 같은데 레위 자손 중에서 어떤 이는 분향을 하고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지만 어떤 이는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고 또 어떤 이는 소재물을 가지고 과자를 굽고 반죽하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경우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했고 고라자손은 다름 아닌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 그리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대단히 심한 오늘날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성전에서 제사장 정도 하면 좀 우러러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전 문지기 아마 낮춰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기인 고라자손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문지기일지라도 내 눈앞에 손바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첫날보다, 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첫날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첫날보다 내 주 하나님께 내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그 생명이 주님 내 인생에 참된 의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대가 머물고 있는 땅이 마르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비록 그대가 지금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과 같을지라도, 비록 그대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남들이 낮게 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나의 생명의 초점을 나의 주 하나님께 맞출 때, 그곳에서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한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에 우리의 한날은 새로운 의미로 거듭납니다. 유다 광야에서 생명의 초점을 다윗이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처량한 자신의 신세, 폐위된 왕의 모습, 자신을 낮게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비방을 넘어서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차츰차츰 깊어지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황폐한 땅에 있는 그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하나님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술은 한탄이 아니라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송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가 있는 땅과 나의 처지는 황폐하고 마른 땅인데 어떻게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눈을 감을 때에도 눈을 뜰 때에도 자신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깊어져만 갑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했던 그 다윗의 침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침상으로 변합니다. 우환이 끝이지 않은 그 칼날이 멈추지 않은 자식들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새벽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거듭납니다. 한밤중에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다라고 할 때의 그 히브리어 자카르와 아침에 그 새벽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는 공통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묵상하다, 생각하다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초점을 주님께 맞춘 자는 그의 일상과 침상과 새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목적을 따라서 나의 뜻대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과 같은 유다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그의 기도는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깊은 심연으로, 깊은 생각으로, 깊은 이성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의 기도는 질문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됩니다. 생각할 때에 나의 기도가 바뀌고 생각을 더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오늘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더 벌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지는 세 번째 일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우님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침상과 새벽에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땅을 덮고 있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 주님의 날개가 생각하고 나의 기도 가운데 물음으로 더욱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있는 이곳이 마르고 황폐한 땅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주님의 날개 그늘이 이곳에도 나를 지키시는군요. 다윗의 생각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다윗의 생명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맞추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나를 둘러싼 주님의 날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과 같은 3절부터 7절에 이르는 평화롭고 하나님만의 안식을 누린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황폐한 땅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다윗의 하루가 새로운 의미로 거듭났고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깊어졌고 그 깊어진 생각은 그를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목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다윗이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시면을 거치며 찬양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황폐한 광야에서 그렇게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다윗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다윗의 현실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는 지금 비록 황폐하고 마른 땅에 있지만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오늘을 살아간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얻었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생각을 더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나를 이 땅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목격했기에 이 황폐한 땅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승냥이의 밥으로 넘겨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현실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의 자를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며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이 현실에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이것은 초점에 관한 이야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은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냈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아니 작은 의미도 될 수 없습니다. 내 눈의 초점이 나의 손바닥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부른 그 찬양은 절대로 그저 찬양할 시간이 되어서 부른 감정적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또한 보시다시피 자신의 바람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예배 또한 의례적으로 주일이 되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의 초점을 옮겨 바로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초점을 맞추었기에 압살롬에게 쫓겨 피해온 유대의 광야에서도 그의 믿음은 그의 현실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때와 내 생각과 같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우님들, 저희들이 마주한 삶의 현장은 때때로 유다 광야와 같고 아니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너무나도 메말라 황폐한 유다 광야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칼이 되어 나를 찔러서 내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없고 황폐한 광야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황폐한 땅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에도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생명의 초점을 내 눈앞에서 거두어 하나님께 맞추어 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희망이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명은 한날을 살아도 족한, 내일 죽어도 아쉽지 않은 새로운 의미로 조명될 것이며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로 깊어질 것이며 황폐한 이 존재를, 황폐한 이 시대와 이 환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당신의 날개의 그늘 안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마르고 황폐한 땅을 거닐지라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작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나의 환경과 내 존재가 어떠한 마르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노래를 시작하라며 시편 63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땅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영혼이 눈앞에 생명의 초점을 두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 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사죄하지만 메마른 저희들의 신앙이 계속되는 것은 사죄하되 우리의 생명의 초점을 아직도 눈앞의 유익에서 거두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생명의 초점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 맞춥니다.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자신의 생명의 초점을 맞추었듯이 저희들의 생명의 초점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 생명보다 나은 그 인자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교해도 바꾸지 않을 생명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더욱 깊이 더하사 어떠한 시절에도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을 보고 그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생명의 초점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어떠한 현실에도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초점을 맞춘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